에베소서 14번 메시지 지혜와 계시의 영과 마음 눈.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과 우리의 마음 눈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의 첫 번째 기도. 주님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이러한 문제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에베소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 가운데 있는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듣고. 바울은 성도들이 주님에 대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하여는 믿음을, 성도들을 향해서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감사드림. 16절에서 계속되기를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라고 합니다. 사도는 언제나 성도들의 좋은 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함. 바울은 그의 첫 번째 기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아버지를 함께 언급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분을 따로 언급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영광의 아버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안에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신 그분은 하나님의 창조와 관계됩니다. 그러므로 조물주 하나님이 그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조물주 하나님은 성육신을 통해 그분의 피조물인 사람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조물주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셨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말할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더 이상 그의 피조물 밖에 있는 창조자만이 아닌 인성 안에 들어오신 분임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우주를 지으신 창조자가 사람 안에 들어오셨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오직 창조자로 믿고 있으며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명칭은 창조와 성육신과 구속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즉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성육신과 구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창조되었고 창조의 하나님이 인성 안에 들어오셨으며 우리가 구속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누림을 가지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인성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누립니다. 신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누림이 됩니다. 1장 17절에서 바울은 영광의 아버지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광이란 하나님이 나타나신 바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아버지란 하나님이 그분의 많은 아들들을 통하여 나타나신 바 된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명칭은 거듭남을 내포하며 영광이라는 말은 표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아버지라는 명칭은 거듭남과 표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났고 우리는 그분의 표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는 하나의 명칭 안에는 다섯 가지 중요한 것들, 즉 창조, 성육신, 구속, 거듭남, 표현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듭났지만 장래에는 영화롭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많은 아들들의 거듭남과 하나님의 표현은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 완성입니다. 창조 전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후대도 표현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분의 창조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분은 창조주가 되셨습니다. 창조 후에 하나님은 성육신의 단계를 거치심으로 피조물인 사람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창조주와 그분의 피조물이 하나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 땅 위에 계셨을 때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구속을 성취하셨고 그 결과 우리 타락한 피조물들이 구속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부터 온전히 표현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단계들, 즉 창조, 성육신, 구속, 거듭남, 표현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는 명칭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거룩한 인격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육신이나 거듭남이나 표현 등에 대한 관념 없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와 성육신, 구속과 거듭남, 표현 안에 계신 하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유대인들보다 얼마나 더 많습니까? 계시를 간구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드리는 바울의 기도는 계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17절에서 계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베일을 벗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란 베일을 들어올리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는 우리의 거듭난 영. 계시를 가지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17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는 우리의 거듭난 영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한 영은 우리로 하나님과 그분의 경륜을 알 수 있게 하는 지혜와 계시를 갖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구절에 나오는 영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연합된 영이요 거듭난 사람의 영입니다. 여기에서 강조된 것은 우리의 거듭난 영이지 성령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영 안에서 이해하는 능력이 되는 지혜. 바울은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지혜란 우리 영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이고 계시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인데 베일을 벗김으로써 우리에게 이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는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는 능력인 지혜를 갖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적인 이해에 영적인 것들을 계시하십니다. 지혜란 영리한 것과는 다른 더 깊은 것들입니다. 영리한 것이 지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리함은 생각 속에 있는 것이요. 지혜는 주로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 안에서 지혜로운 것이지 생각 안에서 영리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들은 생각 안에서는 매우 똑똑하지만 영 안의 지혜가 부족합니다. 1933년에 상해에 이런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능란한 사업가였으며 돈을 버는데 매우 영리했습니다. 그의 사업은 여자용 모자를 파는 것이었는데 특히 영국 여자들에게 파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돈 많은 여자가 특제 모자를 내놓아도 그 가격이 너무 싸다고 생각하여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는 상점 뒤로 가서 그 모자의 리본을 바꿔달고 값을 두 배로 불렀습니다. 그 여자는 그 가격으로 모자를 사고 기뻐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그 형제가 얼마나 영리한 상인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사업에는 영리했지만 성경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매우 활동적이었으나 그의 영은 예민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는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어 교회 집회에 왔고 주님에 관한 모든 것은 우리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는 영리함과 지혜의 차이를 밝히는데 매우 좋은 이해였습니다. 이제 또 영리하지는 않았으나 지혜가 있었던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38년 나는 중국 북부의 시골을 방문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육을 별로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나이든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주님에 관한 것에는 매우 지혜로웠습니다. 그 자매님과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분은 영 안에서 지혜로웠습니다. 사업 이야기를 할 때는 이해를 못했지만 주님에 대해 말할 때는 영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성도들보다 더 주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이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에 의해 베일을 열어보이는 계시. 지혜 다음에 계시가 옵니다. 이미 지적한 대로 계시란 베일을 벗긴다는 뜻입니다. 계시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학을 공부한다고 하겠습니다. 수년 동안 공부하면 여러분은 각종 기계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이 지식은 지혜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공장을 방문할 때 그 공장 문이 열리자마자 여러분은 기계들을 보게 됩니다. 문을 여는 것은 계시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지혜, 즉 그 기계들에 대한 지식으로 여러분은 자연히 기계들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공학 지식이 없는 사람은 볼 수는 있지만 그 기계에 관해서 조금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에게는 계시는 있으나 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문을 열지 않고 지혜만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지혜는 없이 문만 열 수 있습니다. 오직 지혜와 계시를 다 가질 때만이 기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영적인 것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혜와 베일을 벗기는 것이 다 필요합니다. 이 둘을 가질 때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암. 지혜와 계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압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의 비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갖는 것 외에도 우리 마음의 눈에 대해서 다뤄야 합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사실인데, 사실이란 하나님의 뜻의 비밀입니다. 위의 예에서 공장은 사실을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은 우리가 보아야 할 사실입니다. 계시, 베일을 여는 것. 사실이 존재한다 해도 여전히 계시, 즉 베일을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장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문이 열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베일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 눈, 영적 시각. 사실을 가지고 있고 그 베일이 열려진다 해도 볼 수 있는 눈이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비밀과 그 계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영적 시각인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눈은 물론 영적인 눈, 즉 마음의 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주 예수님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회복되기 위한 안약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사실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실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베일을 여는 것인 계시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우시며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주된 문제는 우리의 눈에 있는 것입니다. 정결케 된 양심을 가진 열려있는 영. 눈이 보기 위해서는 정결케 된 양심을 가진 열려있는 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영을 닫지 말고 열어놓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양심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구속에 피뿌림을 받을 뿐 아니라 죄들과 허물과 잘못함과 실수 등을 자백하고 처리함으로써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영의 주요 부분인 양심 안에서 투명해야 합니다. 양심이 흐리다면 우리 영은 볼 수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 또한 순수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은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라고 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거나 영적인 것들에 대해 계시를 받지 못합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구성하는 모든 부분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진지한 생각. 순수한 마음을 가지려면 진지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생각이 아주 혼란되어 있어서 어느 것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B자와 D자가 거의 같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을 때 갈라디아서와 골로새서가 같아 보입니다. 그들은 진지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감정. 우리의 생각이 냉철하더라도 감정은 뜨거워야 합니다. 보는 눈을 가지려면 사랑하는 감정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이 뜨겁다면 냉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이 둘 다 뜨겁거나 둘 다 차가운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매들은 뜨거워지기 쉽고 형제들은 차가워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생각 안에서는 냉정해야 하고 감정 안에서는 뜨거워야 합니다. 복종하는 의지. 마지막으로 순수한 마음을 위해서는 복종하는 의지가 요구됩니다. 의지가 복종되려면 반드시 부드러워야 합니다. 진지한 생각과 사랑하는 감정과 유순한 의지가 있는 순수한 마음과 정결한 양심을 가진 열려진 영을 가진다면 우리 눈이 볼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체험을 통해 배워왔습니다. 우리 영은 반드시 열려 있어야 하고 양심에 허물이 없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마음은 반드시 냉정하고 냉철한 생각, 뜨겁고 사랑하는 감정, 부드럽고 유순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영과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 눈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안약을 바를 때마다 그 안약은 우리 영을 열게 하고 양심을 정결케 하며 뜨거운 생각을 식히고 차가운 감정을 감동시키며 완고한 의지를 복종케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행해질 때 우리의 눈은 치료됩니다. 치료된다는 것은 우리 존재의 이런 다섯 가지 측면들이 처리되는 것입니다. 대집회와 훈련 집회들에 참석할지라도 열려있는 영, 정결케 된 양심, 냉철한 생각, 사랑하는 감정, 유순한 의지 등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못 보게 됩니다. 교리를 배울지는 몰라도 이상을 볼 수는 없습니다. 빛, 하나님에 의해 비춰지는 것. 우리가 사실과 계시와 시력을 갖고 있더라도 빛이 없다면 여전히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춤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계시, 시력 외에 빛이 올 때 비로소 우리는 이상을 갖게 됩니다. 이상, 보는 것. 이상은 네 가지, 즉 사실, 계시, 보는 눈, 빛의 총합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에베소서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에베소서가 닫혀진 책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책의 흰 종이 위에 검은 글자 속에 있는 어떤 것을 볼 수 있는 내적인 시력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보는 눈을 가지고 있으나 빛이 없습니다. 에베소서가 영적 사실들로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으로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을 때 우리의 상태가 정상적이고 합당하다면 가리운 베일은 벗겨지고 빛이 올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에 속한 빛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도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도록 간구하여야 합니다. 결국 빛은 비출 것이고 우리는 이 책에 담겨진 이상을 볼 것입니다. 이미 지적한 대로 사실이나 베일이 열리는 곳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은혜로우심으로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볼 수 있는 눈입니다.